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날마다 온전히 양육해 주시는 그 은혜를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진정 큰데 저희에게 저희 같은 어리석고 미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귀한 교사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도 없고 또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주님, 이제 교사를 시작하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어린 아이들을 잘 알아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잘 알아서 어린 아이들을 온전히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작년까지는 머릿돌 팀에서 머릿돌을 만드는 부서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지금 만들어 왔었는데 머릿돌 혹시 받으셨나요? 아, 이제 참관하시게 되면 이제 머릿돌을 이렇게 학년에 맞는 머릿돌을 받으시게 될 건데요. 이제 머릿돌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공과 커리큘럼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만들지는 않고 기존 머릿돌 가지고 계속해서 인쇄해서 쓰는 방향이 되어서 이제 교사 연수팀에 와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뭐 아침에 나오시는데 힘드셨죠? 굉장히 어렵게 오셨는데 아침부터 무거운 이야기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참 무거운데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머리돌입니다. 돌. 돌이 들어가니까 참 무겁네요. 일단은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리돌이 책이 무엇이고 어떠한 책이며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원리로 이 머리돌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교제를 해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곳에 오신 이유가 있죠? 왜 오셨나요? 1번 그냥 오라고 그래서 2번 시간 되니까 3번 교사를 하기 위해서 아 훌륭하시네요.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제가 어린아이들한테도 공과할 때 이렇게 하는데 항상 3번이 정답이에요. 1, 2번은 그냥 이렇게 흘러 넘어가는 건데 그냥 웃기라고 하는 거고 3번이 정답이니까 어떤 아이가 선생님 답은 항상 3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교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교사로서 이제 뭐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가 교사를 하기 전에는 별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특별히 학부형이 아닌 이상은 또 교육 정책이나 교육이 뭔지 생각지도 하지 않았을 거고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기점으로 한번 교육에 대해서 한번 저희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육이 뭘까요? 교육. 교육. 네, 누가 자신 있게 교육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아마도 실제 교직에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교육. 교육이 뭘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자, 우리 또 거기 보면은 교육이란 가르치교 양육 기를 육자 써가지고 교도하고 양육한다 이런 표현을 혹시 책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셨나요? 선생님 안 가져오셨나요? 아, 이 책 안 받으셨어요? 이 책은 성경책과 함께 항상 가방 속에 일요일 오실 때 이제 가져오셔야 될 책입니다. 항상 성경책과 함께 같이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가져오신 분들은 뭐 제가 뭐 이쁘게 생기지 않았지만 제 얼굴만 잘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도하고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개념을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했고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에 보면은 학습자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을 주도하는 기관이 의도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교수 학습 경험의 총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러면 많이 써야 되겠네요. 어떤 학습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또 교육기관이 그럼 학습자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고민한 결과 어떤 의도성, 조직적, 계획적 의도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교수 학습 경험의 총체를 어떤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교육 과정. 예.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교육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여기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죠? 예,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도 교육과정에 맞는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교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커리큘럼이라고 그러잖아요. 커리큘럼이라는데 그 커리의 라틴어 어원이 코레레에서 나왔는데 코레레란 말이 달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다, 경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경마에서 레이스 코스 해가지고 출발점이 있고 목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교육 과정에 무엇을 가르칠 건가 하니까 여기에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이 교육 과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해서 만든 책이 어떤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이 교과서는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번 그래서 교과라는 게 나와 있죠. 교과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단위이다. 또 교과는 교육 설계도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거든요. 교육과정. 교과는 교육을 하기 위한 설계도이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 설계를 하고 있어요. 하는 업이 설계입니다. 설계를 하려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부담이 많이 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를 설계를 하는데, 또 장비를 설계를 하는데, 한 3억, 4억의 수주를 받아요. 그러면 설계자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3억에 만들 수도 있고, 3억짜리인데, 실제 3억에 만들 수도 있고, 설계자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 4억까지 막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범퍼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걸 생산하기 위한 30만 대를 생산해야 되면, 그 30만 대에 맞게, 그것만 생산하고 버리면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 이렇게 설계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100만 대를 찍어도 전혀 기계가 이렇게 문제 없는 걸 만들면 돈이 많이 들겠죠. 4억, 5억 틀면 튼튼하겠죠. 그런데 또 너무 부실하게 만들어가지고, 돈 아낀다고 한 2억짜리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찍다가, 기계가 망가져요. 파손되면은 바로 라인이 정지되면은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굉장히 그러한 부담들이 많고 또 처음부터 그래서 구상을 많이 해야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돈을 아껴가지고 또 잘 원활하게 기계가 잘 돌아갈 건가 이런 것들 생각을 계속해서 많이 해요. 막 자다가도 집에 와서도 막 생각하고 꿈속에서도 생각하고 막 꿈속에서도 막 도면 막 그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설계자가 그런 부담이었는데 교육과정이 그런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잘 조직할수록 교육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충 가르치면 교육 효과가 일단 높아지지 않겠죠? 교육과는 그래서 교육 설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교육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 목표가 뭘까요? 응? 교육 목표가. 효사상. 그런 걸 가르치다 보니까, 뭐, 상광오륜, 뭐, 사서상경, 이런 거 배우게 되겠잖아요. 교육 목표가 그거니까. 잘 됐죠? 뭐, 지금 교육과정도 지금 7.5차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개선이 됐는데, 그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교육 목표가 약간씩 틀려지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 저희 초등부는, 교육학교는 교육 목표가 뭡니까? 보셨나요?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그거. 시험에 나와요. 예, 밑에 1층에 현판에 붙어 있어요. 잘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초등부 교육 목표가 있지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외워두신 분은 복을 받으실 거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성경이 말하는 교육 목표입니다.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 가장 우리가 초등부에 또 교회 학교에서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게 그겁니다. 아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아이들의 생활이 변화되는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케 되는 생활을 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게 초등부 교회학교 교육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면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책을 가져와서 같이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잘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의 행동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경을, 어른들은 성경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니까 잘 행동의 변화가 잘 일어납니까? 예? 안 일어났어요? 큰일 났네. 목사님과 상담해야 되겠네. 예. 어른들은 성경 자체만 잘 묵상하고 잘 배우고 성경에 있는 메시지대로 잘 순종하면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성경 말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조카 6학년짜리, 5학년짜리 데리고 있었는데 걔랑 같이 아침에 말씀 묵상해 보려고 같이 잠언을 읽었는데 뜻을 모르는 거예요. 거의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도 고민을 했는데 답은 얻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은 답을 얻었는데 이제 아이들은 성경 자체를 읽어주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또 성경이 굉장히 좋은 거긴 하지만 어떻게 잘못 전달하면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잘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교재를 성경 자체 가지고 교재를 해버리면 굉장히 교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교재하기 쉽도록 이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잘 풀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든 책이 이 머릿돌 공과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책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자랑해서 죄송한데요. 머릿돌이라는 책이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수년 전만 해도 서점에 가보면 머릿돌만큼 내용이 좋은 책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복음에 맞는 책이 굉장히 없었어요. 굉장히 컬러풀하고 보기에는 좋지만 우리 가르침과는 거의 틀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새 가봤더니 굉장히 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약간의 도전은 되지만 그래도 머릿돌이 굉장히 우리 복음에 맞습니다. 그러면 머릿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떤 내용이 있고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거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학교의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머릿돌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 머릿돌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잘 선생님들이 숙지하고 잘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릿돌을 미리 보셨으면 좋겠는데 안 보셨으니까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의 저장 목표는 성경 말씀이 교훈하고 목적하는 바를 아이들에게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머릿돌을 배우는 목적은 성경을 배우는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머릿돌 핵심 메시지도 교육 목표에 준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밑줄 서놓으면은 여기 쉽겠죠. 우리 교회 학교 교육 목표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얻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머릿돌 책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의 포인트는 거기 하사표 세모 표시되어 있는데 보면은 사실 전달, 마음 전달, 생활의 적용 이런 단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실 전달, 마음 전달, 생활의 적용은 저학년부터 고학년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위에 게 사실 전달이 저학년에 좀 많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전달이 또 생활의 변화 또 나아가는 게 고학년으로 나갈수록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지금 저희의 교육학교 편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죠. 근데 지금 각 학년별로 나눠져 있지만 머릿돌은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1, 2학년용, 3, 4학년용, 5, 6학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학년. 네. 저학년과 고학년의 특성에 따라서 머릿돌이 만들어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전달은 성경의 사실, 선악의 기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또 성경의 메시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사실이,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사실 전달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 전달 보면은, 마음 전달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약간 추상적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 은혜, 사랑, 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겠죠. 왜 그랬을까? 한 번 더 묵상해 보는 거죠. 성경의 메시지를 탐구해서 이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적용. 본문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연습 반복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 형성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자, 1, 2학년한테는 추상적인 개념이 굉장히, 저학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을 써야 되고요. 고학년은 약간 추상적으로 가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네. 저학년으로 갈수록 성경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야기해볼까요? 저학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예? 네? 저학년, 1, 2학년, 또 유치부. 난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 증거도 없고. 예? 네? 그럴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을까요? 예, 네, 맞아요. 저학년 자체는 선생님이 전달해준 말 자체를 그대로 다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야, 지옥에는 뱀이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 계실까요? 뱀이 있단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학년 유치부 아이들은 그대로 믿어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아빠가, 야, 아니야. 지옥에는 뱀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학년 어린이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야. 선생님이 있다고 그랬어. 지옥에는 뱀이 있는 거야.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말하는 것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나중에 성장을 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때까지는 자기가 들은 바가 확신이에요. 우리가 듣는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이들 마음은 그거거든요. 듣는 걸 그대로 이야기해요. 제가 굉장히 교사하다가 이렇게 보람된 게요. 딱 로비에 가 있으면 저학년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요. 있는 그대로 전달해. 야, 있잖아. 친구한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그랬어. 그 유치부 실세 이제 1학년 이런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마음에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만, 성경에 있는 사실만.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를 예를 들면은 그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해도 돼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던다.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도 아이들은 그대로 믿어요. 뭐 노아의 방주 배 안 보여줘도 되거든요. 또 마음 전달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이거는 구원력 올라갈수록 맞지만 사실 전달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그거는 이제 3, 4, 5, 6으로 갈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독고학년이 되면은 아이들이 당면하는 문제. 아, 그럼 너희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는 없니? 나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게 없을까? 그러면서 생활의 변화까지 교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은 구체적이고 있는 사실을 전달해 주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추상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 슬퍼하시는 것, 또 생활에 나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릿돌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꼭 학년을 나눌 필요는 없어요. 학년을 나누지 않고 고학년에서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 우리가 지도할 때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기본생활 중심, 머릿돌도 구성도 기본생활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반할 때도 저학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성공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꼭 1, 2학년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어떤 분들은 1, 2학년에 구원받게 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학예 수양회 때 상담해보는데요. 1학년 애들이 상담받으러 왔어요. 1학년 애들이 줄 서가지고. 질문해보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고. 선생님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왔어요. 막 줄 서가지고 왔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냥 듣고 돌아가도 되거든요. 자기가 구원받을 시기가 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기 전에는 뭘 가르쳐야 될까요? 1, 2학년 아이들한테는 구원받을 수 있을 때 구원에 가깝도록 가르쳐야 되거든요. 바른 생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능, 죄의 무서움,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신다, 이런 부분. 계속해서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렸을 때, 1, 2학년 때 가르쳐 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공의, 사랑,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3, 4학년이 되면 어떻게 하냐. 3, 4학년이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논리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1, 2학년 때 전달해준 메시지, 규범, 가치들을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이해가. 그때는 죄의 두려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너 죄 있지. 그때는 죄를 언급해도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사람의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 그때는 3, 4학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3, 4학년에서는 저학년 단계에서 습득한 기본생활을 바탕으로 도덕적, 신학적 규범의 의미나 근거를 이해하고 규범을 내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지도하여 구원에 대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 5, 6학년들은 가장 저희가 원하는 건데 우리가 가르쳤던 것들을 이제 스스로 가치규범, 행동양식 또 양식의 의미와 근거, 중요성을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신념화하고 자기 스스로 신앙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서 당면한 문제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면 엄청 많습니다. 친구들 관계, 왕따 문제,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하면은 핍박을 받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이제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고학년이 가면 스스로 그걸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때 가서 신앙의 원리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못했어? 이러면은 고학년하고는 교제가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 너는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정죄만 하면요. 교제가 안 됩니다. 그때는 스스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머릿돌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머릿돌 활용 구성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요. 머릿돌은 단계적으로 교과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커리큘럼이 머릿돌은 2년 과정이에요. 2년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저학년부터.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성경의 전체 내용이 신약 구약 내용이 2년 과정으로 해서 1학년, 2학년 배우고 3학년 가면은 또 배워요. 또 5학년 가면 또 배워요. 이런 식으로 계속 구성이 되었는데 똑같은 내용을 계속 또 배우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저런 교육과정의 시스템은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커리큘럼이 다 틀리는 게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이제 현실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나눌 건가? 단계, 수준을 바꾸는 거죠. 1학년 수준하고 6학년 수준은 분명히 틀리겠죠. 거기 예로 들어 있습니다. 거기 1, 2학년 바로왕 내용. 애굽의 출애굽 때 심판한 내용이 1, 2학년에도 나와 있고 3, 4, 6학년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1, 2학년 사실 성경을 많이 묵상하면 출애굽 당시 출애굽의 내용은 주제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권능됨, 심판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1, 2학년한테 하나님의 권능, 심판 이런 거를 이야기할 필요는 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2학년은 주제가 고집부린 바로왕. 벌써 제목이 틀려요. 그 다음에 3, 4, 5, 6은 애굽의 열 재앙을 내리심. 그래서 1, 2학년은 끊임없이 바로왕이 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다. 근데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 네. 그림도 굉장히 고집스럽게 바로왕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안 돼! 그걸 계속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들 스스로 열지왕 하나님이 나일강이 피가 되겠다. 그때 바로왕 어떻게 했을까요? 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안 돼! 그걸 계속해서 아이들이 바로왕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안 된다고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 다 죽게 됐다. 그리고 재앙이 모든 재앙을 다 받게 됐다. 그래서 1, 2학년 아이들한테는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구나. 고집 피우면 안 되구나. 내가 엄마 아빠한테 고집 피우는 것도 있구나. 그죠? 엄마 아빠한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싫어요, 안 해요.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 또 1, 2학년도 사실도 전달하지만 생활 가운데서 제일 아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 엄마 아빠의 관계 싫어요 안 해요 그런 표현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거기까지 언급해 줄 수 있어요. 교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몰두를 가지고 3, 4, 5, 6학년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신됨 애굽에 이러이러한 신들이 있었다. 그 신들을 같이 알아보는 거죠. 사람들은 그게 그 신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다. 나일강에 신이 있어서 자기들에게 농사가 잘 되게 한다고 생각했었다. 근데 하나님은 더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더욱더 알게 하셔야 되고 9학년이 갈수록 어떤 통쾌함 어떤 신앙의 싸움에 있어서 통쾌함까지 이야기해 줄 필요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지만 또 힘이 센 사람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커리큘럼이지만 수준별로 주제를 달리해서 그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멀또의 구성을 보면요. 자, 1, 2, 3, 4, 5, 6학년 멀또에 달렸는데 이게 1, 2학년 머릿돌입니다. 이게 3, 4학년 머릿돌 이게 5, 6학년 머릿돌 잘 만들었죠? 아우 끄떡끄떡 표지만 보시고 12년 전에는 그냥 백지에다가 글씨 써가지고 줬거든요. A3지에다가 선생님들이 직접 글씨 쓰고 직접 그림 그려가지고 복사해서 줬어요. 그게 불과 한 15년 전 뭐 이런데요. 지금 이렇게 외형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 1년에 보면은 이렇게 본문 말씀이 일단 있어요. 이렇게 본문 말씀이 과가 있고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아, 제일 앞에 또 볼까요? 멀뚤 받으면 이렇게 전체에 3개월 단위로 멀뚤이 한 곳이 나가는데 3개월에 해당하는 이 공과의 제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공과를 책을 받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한번 쭉 보시면 좀 지금 우리가 어디 성경의 어디 부분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다음에 제목들만 보면은 아 아이들한테 지금 지도해야 되는 게 뭐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매 주마다 연결고리가 생겨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제목만 매 주마다 하나씩 보면요. 연결고리가 생기기 어렵거든요. 근데 분기 초마다 이걸 딱 보고 나서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 1과랑 2과랑은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지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1, 2, 3과 동안은 나는 뭘 지도해야 되겠다. 4, 5, 6과 동안은 나는 아이들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교제를 해야겠다. 이런 연결고리를 한 번쯤 이렇게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장에 보면은 이 물고기 뱃속의 연화인데 여기서는 이제 성경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동화 같지만 실제로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또 팀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읽는 건데 성경 대신 읽는 건데 아이들이 엉뚱하게 써져 있으면 메시지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잘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2학년은 이 내용을 성경 대신 많이 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 읽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따가 가정교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넘겨보면은 이제 성경 이야기를 이제 집에서 읽게 되고, 교재의 내용이 나와요. 어떤 머릿돌은, 생각주머니도 있어요. 생각해보고 또 교재요. 이런 게 있는데, 생각주머니는 본문 말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용 있는 답을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니네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이제 뻔한 답인데 1번 쿨쿨 잠을 잤다, 2번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탔다, 3번 네 하고 갔다, 4번 간절히 기도했다. 그 앞에 읽어보면은 그냥 1, 2, 3, 4 사지선다을 1, 2학년 수준에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왜 니네로 가기 싫어했나요? 학교에서 싫어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들은 어떤 점이 싫은가요? 이게 통합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 다음에 2번 답이 그거거든요. 아수르 백성들이 싫어서 그래서 니네로 갔다. 이제 그건데 그러면 3번은 생활 적용. 학교에서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니? 그 친구들한테 어떤 마음이 드니? 나도 요나처럼 싫다. 이런 거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2학년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암송이 있고요. 암송은 매주 암송을 해서 실제 교회학교 오면은 같이 암송을 합니다. 암송은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암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활동이 있어요. 활동. 이 활동이 굉장히 1, 2학년은 중요한데요. 저도 굉장히 1, 2학년 머릿속에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활동 때문에 그래요. 활동이 예를 들자면 자 여기 이스라엘 멸망입니다. 활동이 뭐냐면 색연필을 손에 쥐고 시작점에 놓은 다음 눈을 가립니다. 옆 친구들이 앞으로 위로 아래로 말하는 대로 연필을 움직입니다. 끝까지 가면 눈가리개를 벗고 길을 잘 따라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게 이제 활동인데요. 뭐 하려고 이걸 만들었을까요? 선생님, 이제 답할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뭐 하려고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쓸모가 있을까요? 1, 2학년한테? 예.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자신감, 예. 예? 오직 한 길. 아, 좋습니다. 오직 한 길로 가야 된다. 또? 누구 또? 자매님 한 분. 선생님 명찰 안 보여가지고 제가 시키고 싶은데 명찰들이 다 가리셔가지고 이재현 선생님 명찰이 유일하게 보이시네요. 뭐하러 이걸 만들었을까요?
뭐요?
예,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낭떠러지게 조심하라.
아, 낭떠러지게 조심해라. 아, 좋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했다. 이게 주제거든요. 그럼 아이들과 이거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왜 친구들이, 옆 친구들이 앞으로, 위로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말대로 해야 돼.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라 그러면 옆으로 가고. 그 말대로 하지 않으면 죽음이다. 멸망이다. 요거를 이제 깨닫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끝까지 가면 눈을 벗고, 아, 내가 말대로 안 하면 곁길로 가면 죽음이구나. 이걸 마음속에 느끼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신나게 박수치면서 야 옆으로 잘했어요 하고 끝나면은 메시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놀고 끝난 거예요. 1, 2학년 주의하셔야 돼요. 1, 2학년 하시는 분들은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머릿돌이 곰곰이 활동을 생각해보지 않으면요 뭐하라고 만든 거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만들고 끝나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로얄 방주 대부분 선생님 배 만들기예요. 배 만들고 색칠하고 오늘 집에 가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뭔가 그 배 만들 때, 색칠할 때 교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재를 해줘야 되는데, 만들기 급해가지고, 이거 색칠해야지, 막 이런 거에 실종하다 보면 유치원이 되는 거예요. 예, 끝나는 거죠. 다이당. 대부분의 선생님이 다이당 하면은 뭘 만들까요? 예, 왕관 만들어요. 왕관. 확 예쁘게 만들고, 뭐 보석 색칠하고, 딱 씌워주고, 안녕, 자기가. 그러면 이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이 왕관 만들 때, 너희도 천국 가면 다이당처럼 왕이 되는 거다. 얼마나 멋지니? 그러면서 그걸 부르면서 왕관을 썼을 때 누구 왕님, 누구 왕자님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로 뿌듯한 마음, 나는 왕이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이다. 이런 마음을 메시지를 하나씩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활동은 굉장히 아이들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이미지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을 이미지화하는 거. 머릿속에 이렇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좋다는 거. 이거 활동했는데 아 극딜로 가면 죽는다, 말 안 되면 죽는다, 그거를 말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 광고를 했습니다. 코카콜라 광고가 굉장히 유명한데 코카콜라 매출이 떨어지니까 그 영화를 상영할 때 영화 막 필름이 막 돌아가거든요. 뭐 초당 23프레임이 30프레임이 돌아가는데 컷이 23장이 다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마다 프레임 사이사이마다 어떤 걸로냐면 그 갓진 가운데 시원한 콜라, 아, 더운데 시원하다, 뭐 이 모습 시원하게 마시는 그 모습 물 넣었더니 그 영화가 상영되는데 그날 매출이 극장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게 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각인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겨울에 장사가 안 돼요. 콜라 잘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등장시킨 인물이 산타클로스에다 옷을 입혔어요. 산타클로스 빨간 옷에다가 뭐 검은 테두리, 그리고 하얀 이 수염, 옷 이런 거. 눈같이 생기지만 그게 콜라의 거품을 상징하거든요. 코카콜라의 빨간색 이미지에다가 거품. 겨울에도 콜라가 생각나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대단히 지혜 있죠. 굉장히 이미지를 놓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교묘하게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또 아이들을 교묘하게 빠져들게 만드는 1학년들. 특히 세뇌라도 시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세뇌라도 시켜서 아이들이 딴 길로 안 가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세뇌라도 시켜야 돼요. 그 세뇌는 좋은 세뇌잖아요. 뭐 김일성 수령 섬기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세뇌잖아요. 그렇게 해서 1학년은 참 재밌어요. 선생님들이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의 나래가 많으신 분들은 1학년을 권장해드립니다. 4, 5, 6학년은 1학년보다 재밌을까요? 예, 재밌어요. 어떤 분들은 1학년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게 권역이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3, 4, 5, 6학년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1학년보다 덜 생각해도 돼요. 1학년은 한 번을 더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뭘 잘라오고 만들어와서 이렇게 내보내야 되거든요. 뭐 선생님들 보세요. 뭐 바구니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1학년 쫙 펼쳐가지고 하자 이러는데 어떤 남자 선생님들은 설명체 자 보자 이러거든요. 그 보자 하시는 분들은 3, 4, 5, 6학년이 좀 좋습니다. 3, 4, 5, 6학년은 이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글자가 더 작고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도 성경에 있는 메시지,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메시지. 또 오늘의 공부. 오늘의 공부는 우리가 어른들 말씀 묵상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메시지를 찾잖아요. 3, 4, 5, 6은 이제 탐구가 가능한 시기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뭘까? 이야기 자체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교훈이 뭘까? 교훈을 찾아내는 단계가 이 오늘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는 그러면 교훈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에 적용해 보라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반드시 생활에 적용해 보고 또 교제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의 목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시면 선생님들이 몰두를 활용할 때 3, 4, 5, 6은 특히 그 이 질문과 이 질문과 답을 아이들한테 잘 유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문답법 수업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질문을 던지면 그 질의의 아이들이 답을 잘하면 교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구성을 했거든요, 일단은. 그게 이제 문답법 수업인데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또 나중에 분반할 때 멀뚤 질문뿐만 아니라 이 질의를 딱 잘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할 게 다른 거 없어요. 아이들한테 무슨 질문 던질까? 그러니까 질문을 딱 던지면 교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답을 할 때. 근데 질문은 굉장히 수준에 맞고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고 엉뚱한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답이 안 오죠. 질문을 던졌는데 아이들은 대부분 눈을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전데요. 제가 처음에 교사 이제 처음 할 때 92년도인데요. 1학년을 들어갔어요. 1학년을 들어갔는데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1, 2학년 절대로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질문을, 그건 제 잘못이잖아요. 제가 아이들 수준에 맞는 질문을 만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 수준에 맞는 질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배우고는,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행동을 옮겼습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서 자기 다짐을 다니엘처럼 몇 가지를 적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신앙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해보고 나서 아, 너희들이 뜻을 정하여서 행동을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좋더냐. 교제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계획이 잘 지켜지더냐. 계획을 세웠는데 왜 잘 안 되더냐. 이렇게 교제를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이 답을 적어오거든요. 근데 답은 대부분 아이들은 잘 안 적어와요. 단답형으로 적어와요. 그리고 대부분 머릿돌을 언제 할까요? 예? 토요일 날 밤에 하면 다행이에요. 굉장히 서울교회 유리한 게 지하철 타고 오는 시간이 길어가지고요. 지하철 타면 뭐 금방 해요. 경험 있으신가요? 예. 금방 하거든요. 애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금방 하거든요. 지하철 때 굉장히 막 암송 외우고 분반 준비하느라 정신없죠. 예. 그래서 이런 멀도를 사전에 우리가 잘 보고 아이들한테 그 질의를 막 던져보는 거예요. 그 이번 주에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계획 세운 거 있잖아.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니? 교재를 일주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 교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교재 안 하고 있다가 다음 주 일요일에 왔는데 그걸 교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는 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다. 근데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체크하고 그 교재를 주중에 전화 교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 교재 할 때도요. 전화 교재 안 해보셨죠? 애들이 없으니까. 전화 교재 하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할 이야기가 없거든요. 전화는 걸었는데 할 이야기가 없어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안녕, 잘 있었니? 뭐하고 있니? 학원에 다녀왔어요. 그래, 머릿돌은 했니? 기도는 했니? 암송은 했니? 그래, 잘 있어라. 끊어. 할 이야기 없으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할 이야기를 자꾸 만드세요. 이 머릿돌 가지고 아, 우리 지난 주간에 이거 배웠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니? 그러면 교재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 주마다 식상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요. 선생님 전화 오면은 뻔한 이야기는 다 알아요. 선생님 전화, 아, 머릿돌 체크하라고 전화했구나. 머릿돌 다 했어요. 기도했니? 기도 다 했어요. 암송 했어요. 지금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데 바쁘거든요. 예, 끊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참 선생님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교재가 진짜 안 된다.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무성의하다. 뭐 이런데 사실은 잘 따져보면 선생님이 문제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거리를 자꾸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1, 2, 3, 4, 5, 6학년의 머릿돌 구성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잠깐 교재해봤습니다. 분반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면 머릿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분발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가? 자, 세 가지 큰 타이틀을 걸었는데, 1번 첫 번째로는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몰두를 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이 몰두를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이 몰두만 가지고도 말씀 하나도 안 봐도 교재가 되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원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교재하기가 힘들어요. 그동안 교과서의 개념과 구성을 이해했습니다. 교과서가 뭔지, 몰두가 뭔지. 근데 지금은 지금 시간부터 이후 시간까지 전부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는 공과 공부하고 분반 수업이 있어요. 공과 시간. 참관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공과 수업이 있고 분반 수업이 있어요. 공과 수업은 공과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어린이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공과 시간에 선생님이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은 몇 프로를 이해하고 몇 프로를 가져갔을까요? 마음속에. 공과 선생님이 막 하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재지으면 안 되지. 재지으면 알아야겠다. 그걸 다 이해하고 가져갔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어떠세요? 오전에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막 감동받을 때 있잖아요. 눈물도 막 흘렸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밥 먹으러 내려오면 기억이 나던가요? 예, 기억이 안 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기억이 나게 하고 체득하게 하는 단계가 어딜까요? 분반. 예, 분반입니다. 그 공과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또 생활 속에 습관이 되게 하고 체득하게 해준 단계가 분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공과 선생님이 중요할까요? 분반 선생님이 중요할까요? 굉장히 김성 선생님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예.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공과 선생님보다 분반 선생님이 굉장히 더 중요해. 그 사람은 인생의 지도자거든요. 공과 선생님은 멀리 있는 분이고, 분반 선생님 가까이 있는, 나를 안아줄 수 있는 분이고,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이 분반 선생님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분반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반 선생님의 학습 지도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제 분반의 스타일이 있는데 매 주마다 성경책을 가져오시는 분 계세요. 뭐 갖고 와야 되죠. 갖고 와야 되는데 아이들과 분반 시작할 때 자, 펴! 그러면 뭘 펴냐면 성경책을 펴요. 그분은 그게 확고한 그런 신념이 있나 봐요. 아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 하면서 성경을 펴가지고 어려운 성경을 다 그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일일이. 과연 신념도 좋겠지만 교육 효과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어떤 경향이 강하냐면요. 성경을 다 가르쳐주려는 경향이 강해요. 자기가 말씀 묵상하면서 막 엄청나게 깨달아졌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이런 비밀이 있었네. 이런 말씀이 있었네. 가슴이 막 벅차거든요. 그러면 이러려고 하면 아이들한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야, 들어봐라. 그럼 쏟아내면 아이들은 똑같이 감동할까요? 이미 그 말씀은 공과 선생님 말씀하신 걸로 족합니다. 족하고 똑같이 분반 시간에 선생님 딱 펴가지고 다시 성경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면요. 교육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아이들한테 리마인드 해주고 또 아이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터치를 해주는 게 이제 분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말씀 묵상은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요. 가르칠 게 없어요. 하나를 가르치려면요. 하나이면 하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르칩니다. 우리는 머릿돌 대부분 이야기가 신약은 6개월 동안 배워요. 6개월 동안. 구약은 몇 개월 동안 배울까요? 네? 2년 빼기 6개월은 1년 6개월. 예. 어렵죠? 네, 1년 6개월 동안 배워요, 구약을. 그 어려운 그 구약을 배우는데, 구약은 뭘로 해석해야 되나요? 신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신약을 가지고. 그래서 그 어려운 구약을, 신약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첨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을 묵상을 안 하면, 구약에 있는 이야기 자체만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막 제사법 같은 거 나오는데, 제사법 이야기하는데 그 제사법 다 이야기하고 있으면 정신없어요. 뭘 연결해줘야 될까요? 예수님하고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약을 많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구약을 한번 묵상한다, 신약은 뭐 두세 번 막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구약에 있는 메시지들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부담되죠?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된다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제일 조사하시는데 힘들어하시는 게 그런 죄책감. 아, 말씀도 묵상 못했는데. 그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아마 성경 한 번도 묵상 안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 교사할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았는데 졸업하자마자 이제 졸업도 안 했죠. 졸업식도 안 했는데 이제 수능이 아니고 그때는 학력고사잖아요. 학력고사를 딱 보고 나니까 청년회를 오래요. 청년회. 청년회 토요일에 갔거든요. 토요일에 갔는데 내일 아침에 9시까지 오래요. 근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내일 아침에 와서 애들 봐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얘기잖아요. 네? 하고 9시까지 왔거든요. 오니까 그 학교 반에 넣어준 거예요. 1학년. 그 어려운 1학년. 1학년을 했죠. 보조교사로. 끝나니까 할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성가대 가라. 찬양대 가라. 뭐 방송실 해라. 지역교회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시켜요. 굉장히 정신없더라고요. 정신없이 했는데 사실은 봉사하는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겠어요. 그때는 머리털도 없었고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고등부가 30명이었는데 교사가 한 명이었어요. 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청년회처럼 같이 이제 교제하는데 그 교제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터치해주는 역할만 했거든요. 우리끼리 교제하고 그러는데 우리끼리 교제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말씀을 얼마나 묵상을 했겠어요. 말씀 묵상 많이 안 했어요. 또 교사를 하면서도 말씀 묵상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교사를 했어요. 창피하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교사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 묵상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아이고 나는 말씀도 묵상 못하고 말씀도 모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 하면서 자책감을 계속 가져요.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뭐 도둑질하지 말라고 반포하는 네가 나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하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하면은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남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 난 가르칠 자격 없으니 가르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아니면 내 자신을 더욱더 잘 가르쳐라. 그 말씀인가요? 근데 전자로 이해하시는 분 계셔요. 너 못 가르치니 가르치지 마.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안타깝거든요. 예. 자기 자신을 더욱더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교사를 하시다 보면 자꾸 안 돼요. 생각같이 안 돼요. 신입교사 때 열심히 교육받았는데요. 진짜 현실에서는 생각처럼 잘 안 돼요. 너무 생활에 막 찌들리잖아요. 그래도 막 일주일 동안 내내 딴 생각하다가 이제 토요일만 되면 이제 아이들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막 실망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은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래도 항상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로서의 소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다. 항상 연약하다 해서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요, 최상의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좋은 것을 먹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선생님은 최고의 선생님이 되셔야 됩니다. 평일날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럼 일요일에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서면은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그런데요, 기도하세요, 기도. 굉장히,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세상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일요일날 교회 안 오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아이들 앞에 지금 제가 서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방치입니다, 지금. 제가 아이들 앞에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아이들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아이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서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분발 시간에 이제 기도하였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서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서서 아이들 앞에서는, 아이들은 일주일간 선생님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관심 없어요. 지금 모습, 그 선생님이 버벅거리네? 준비 하나도 안 돼있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또 고학년이면 교제가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선생님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다. 같이 기도해주라. 선생님이 더 준비 잘하고 우리 친구들 교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어떤 교제가 고학년은 잘 돼요. 근데 1, 2학년은 그런 마음 이해 못해요. 1, 2학년은.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교사의 소신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고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말을 묵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한 가지 노하우를 가르쳐드리자면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묵상을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위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아까 책을 처음 받으시면은 그 이 공과 리스트를 보고 이 묶으라고 그랬잖아요. 아,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대충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대충만 생각하세요.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충 생각하셔놓고 매 과마다 다음 주가 물고기 뱃속의 원화예요. 그러면 이걸 토요일날 생각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뭘 가르쳐야 될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이걸 받는 것과 동시에 일요일날 집에 가서거나 월요일날이거나 뭘 생각하냐면 다음 주 공과는 뭐다? 싶잖아요. 다음 주 공과는 정직하나 희숙이하다.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힘들잖아요. 일요일날. 그냥 더 다 드세요. 그냥 닫고 그냥 주무세요. 더 많이 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주중에 그냥 생각이 나거든요. 월요일쯤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세요. 히스기야 대한 거를. 히스기야 전혀 안 들어보고 계세요? 저는 교수할 때 히스기야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지금은 다 아시잖아요.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전혀 안 들어보신 분은 말씀을 찾으세요. 우리 성인 말씀. 찾아서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걸 안내해 주실 건데, 교회학교 홈페이지에 보면은 기존에 그 전도사님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해 주신 게 있어요. 그 말씀을 찾아 들으세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싶으면 잊어버리세요. 그냥 편하게 듣고 그냥 또 주무세요. 월요일 날. 그리고 나면요, 생각하기 싫어도요, 주중에 막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라는 거지? 계속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화장실에 이제 앉아있어요. 아침에 세수하다 보면, 정직한 왕 희숙이야 하면은, 이게 막 떠올라요. 아이들하고 이걸 해봐야 되겠다. 떠올라요. 한번 해보세요. 화장실에서 그냥 큰일 보시다가도 앞에 쳐다보고, 정직한 왕 희숙이야. 아이들하고 뭘 교제하지? 막 떠올라요. 그게. 한번 해보세요. 그 떠오르면요, 이제 지워버리면 안 돼요. 떠오르면, 뭘 해야 될까요? 메모. 아, 아이들하고, 뭐, 기도문 작성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기도문 작성. 아, 메모를 해주세요. 아, 기도문 작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하나하나의 그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메모만 해놓으세요. 그러면 그 준비를 언제 하냐면, 토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그 메모를 다, 토요일 되면 이제 실제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토요일 날 그 메모했던 거를 그냥 깔때 적었던 것들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생겨요. 아, 정직한 왕 희숙이한데 아이들과 함께 기도문을 만들 때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도문을 써야 되겠다. 그 자리에 앉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희숙이야 뭘 하지 이러면 이제 내일 아침이 돼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일요일 아침에 와가지고 다른 선생님 준비 뭐였지 이렇게 보다가 어머 선생님 준비 잘했네 저 좀 주세요 복사하게 복사해가지고 같이 뭐 이제 선생님은 묵상해서 뭘 만들어 왔는데 이 선생님은 복사한 거를 이제 한 거죠. 애들 나눠줬어요. 애들 막 써요. 전해줄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반을 하긴 했는데 교육 효과는 전혀 얻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님 같은 경우 어머 선생님이 막아서 노아의 방류할 때 다른 선생님들은 다 배 만들게 하네. 아 맞다 맞다 배 만들게 하면 될걸. 그래가지고 배 만들게 하고 그냥 잘 만들었다 잘가 이렇게 하고 끝나는 케이스가 대부분 그런 케이스. 남이 해놓은 거 가져오면요 전혀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남이 해놓은 거다 할지라도 주중에 그걸 어떻게 아이들하고 같이 교제해야 되겠다 생각해 오시면 교제가 잘 되는데 남이 해놓은 걸 그냥 하려고 하면은 전혀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됩니다. 어디갔지? 예. 그 다음에, 3번 아이들을 이해하자 그랬잖아요. 이거는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선생님들이 대부분 보시면, 신앙들이 굉장히 훌륭하셔가지고요. 굉장히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굉장히 넘치셔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도 보니까 눈이 막 반짝반짝 아침부터 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교사를 하다 보면 진짜 아이들이 막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말도 안 듣죠. 또 구원도 못 받았죠. 아이들이 뭐 신앙생활 한다고 뭐 볼 수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선생님들 그 안타까운 마음에 막 말씀을 심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러세요. 근데 그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일요일 날 와서 재밌게 놀다가 가면 끝나거든요. 일요일 날 나는 준비 엄청 많이 했는데 오자마자 아이들이 선생님 오늘 나가서 떡볶이 먹어요. 이러거든요. 그 대부분 아이들 그래요. 나가서 놀아요. 뭐 그래요. 어떤 선생님은 이제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그래 나가자 하면서 이제 돈이면 해결되잖아요. 떡볶이 사주면 그 분가가 분반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곤란해요. 그 떡볶이 먹는 것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달할 때 어른처럼 막 전달해주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이들 이 수준이 어떠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멋있는 전도사님 나오셔가지고 뭐 배우셨나요? 예? 김현수 선생님. 아 그러세요? 이기중 선생님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지난 시간에 5분가요? 지난 강의 지영준 전도사님께서 지영준 전도사님 아 강의 들으신 분 안 계신가요? 안 했어요 강의? 10분? 발달 단계에 이해? 그러면요? 발달 단계에 이해는 안 하셨나요? 아 바꿨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 특성에 따라서 그 가르치는 방법도 틀리고요. 말도 틀려져요. 어른처럼 막 딱딱하게 막 설교하면요.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발달 단계 이해해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8세부터 한번 볼까요? 저 이걸 적다 보니까 그 1, 2학년 있잖아요. 1, 2학년은 그 4세, 5세, 뭐 6세, 7세의 특성들도 다 나타나요. 나타나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8세, 10세에 보면은 벌써 사실은 이거보다 좀 나이가 더 낮더라고요. 8세, 10세보다 얘는 9세 이상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적인 영역은 굉장히 쓰고 말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또 시간, 공간, 파악 능력이 많이 신장되었다. 추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문자적이고 구체적인 사고를 한다. 집중 시간은 10에서 15분 정도. 기억력이 향상된다. 창조적이고 극화된 활동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뻔하면 시시하게 생각한다. 추론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 시기예요. 3학년 이상 되면은. 근데 그 선생님이 뻔한 답과 뻔한 질문을 계속 던지면 아이들은 이제 시시하고 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 선생님이 1번, 2번, 3번, 1번 뭐, 2번 뭐, 3번 뭐 그래가지고 항상 답을 3번으로 얘기하면은 이야기 하나도 안 듣고 딱 3번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3번, 벌써 4학년이 되면은 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아이들이 탐구할 수 있는 질문들을 탁탁 던져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기억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전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를 반복해 주어야 한다. 핵심 진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영역을 보면 동료 그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협동하는 것을 배운다. 협동하면서 독립적이고 싶어한다. 서로에게 오늘 배운 것을 표현해보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실제 삶에 적용할 것을 친구에게 연습해보게 한다.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읽어보시고요. 이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기본적인 습성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말을 던질 때도 질문을 할 때도 또 어떤 활동을 할 때도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하시면요. 굉장히 거의 맞습니다. 11세, 12세 보면은 지적인 영역 보시면요. 제일 위에 보시면 구체적인 사건의 장소와 시간과 경위 등을 언급하면은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제 5, 6학년 되고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아이들은 이제 한 번쯤 고민을 하거든요. 뭘 고민할까요? 예? 예, 정체성. 나 구원 받았나? 내가 믿는 게 사실인가? 확실한가?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정체성을. 그래서 구원이 그때 흔들리게 한 번 딱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번 정체성이 확고하게 가지면은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때 다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5-6학년들은 더 논리적으로 시간과 경위 그리고 있었던 일 예를 들어 역사적인 사건까지 같이 찾아보고 탐구해보고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들 뭐 바벨론, 뭐 페르시아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뭐 멸망시킨 나라 아수르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역사 연대기 보고 찾아도 괜찮아요. 같이 찾아보고 그때 우리나라는 무슨 시기였다. 고조선이었다. 아, 굉장히 먼 이야기지.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단다. 실제다. 그런 실제 사건까지 같이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영역 보면요. 제일 위에 보면 어른처럼 하고 싶어한다. 사춘기 초기 증세이고 불안정한 정서를 보이기도 한다. 쉽게 삐지고 쉽게 웃고 쉽게 실망한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따른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5-6학년은 선생님하고 한번 이렇게 선생님한테 신뢰가 가지 않고 선생님이 좀 비호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교재가 막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초기에 3개월 이내에 아이들을 확 잡아야 돼요. 공감해주고 호감 있는 대상이 선생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매 선생님들은 조금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그걸 원하거든요. 그걸 보고 배우는데 선생님만 깨져야 하면요. 벌써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요. 남자 선생님들도 가급적 단정하고 말쑥하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쫙 서 있잖아요. 소개할 때 아이들은 딱 선입관을 가져요. 젊고 멋있고 멋있는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교제가 굉장히 잘 돼요. 막 활발하게 아이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좀 연세가 있으시고 점잖아 보이시는 분 있잖아요. 가면 아이들 또 점잖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선입견을 탁 깨트리면은 이제 교제가 잘 되거든요. 그런 분들 진짜 5-6학년에 많이 계셔요. 연세는 드셨지만 그 선입견을 깨시고 굉장히 활달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벌써 5-6학년은 그런 정서적인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잘 형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5-6학년에 또 하기 쉬운 게 뭐냐면 굉장히 판단하기 쉬워요. 선생님들이 아이고 저것들 뭐 되려고 그러나 구원도 안 받았네 이렇게 판단하기 쉽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기 쉬워요. 왜냐하면 애들이 벌써 외모에 관심이 가지기 때문에 막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고요. 뭐 욕도 하고 그래요. 교회 와서 상상해 보셨나요? 교회 와서 친구가 조금 언짢게 하면은 바로 욕 나와요. 구원받은 아이들이 그래요. 상상해 보셨어요? 그럼 선생님 마음속에 저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아이가 어쩜 저럴 수 있지? 계속 생각해요. 그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한번 터지는 거죠, 언제. 극도에 다르면 이제 막,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애가 왜 이래?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 아이의 특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5-6학년 아이들은. 그래서 분반수 없이 어른 대하듯이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현재 시기가 그래요. 현재 사춘기 시기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감동을, 오륙학년은 감동이에요. 감동을 계속해서 감동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변화가 됩니다. 겉으로는 아이들을 겉의 행동 가지고 아이들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때는 원래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지. 근데 선생님들은 구원받은 우리 선생님들은 일반적으로 기대감이 높아요. 구원받은 아이들. 이제 거기다가 구원받은 아이들 쓰거든요. 구원받은 아이들은 말씀 시간에 말씀도 잘 듣고 성경 말씀도 잘 읽고 그리고 욕도 안 하고 바른 생활하고 구원받은 아이들의 전제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아이들 빼세요. 그냥. 아이들. 아이들이 그렇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 하나님을 신겨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신겨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일관성 있게 선생님의 진실함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면요.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선생님을 통해 배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마음속에 그렇게 판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판단한 마음이 아이들이 읽어버려요. 무섭죠?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오륙하면. 예. 그 다음에 정서적인 영역 보시면 예를 들었으니까 공과 분과수 중간중간에 그들의 반응을 육체적으로 표현해보게 함으로써 그들의 에너지를 유형에너지로 바꿔보라. 아이들이요. 오륙하게 되면 활동이 굉장히 활동하고 싶어하는데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근데 자꾸 그 경직되게 이렇게 통제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폭발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뭔가를 자꾸 꾸며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그 에너지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에너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많이 꾸며주세요. 예를 들어서 전도하러 간다. 막 앉아서 막 전도에 대해서 막 말씀으로 전도해야지. 너 전도도 못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전도하고 싶은 건 하나도 안 생겨요. 근데 실제 전도지를 같이 만들어보고 에너지. 전도지를 예쁘게 만들어서 같이 지하철역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줄 수도 있고 나눠주면서 너 마음이 어땠니? 교제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에너지를 자꾸 활동적인 에너지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거를 저도 공과를 하는데요. 공과를 할 때 저 이거를 계속 보거든요. 계속 보면서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내 공과를 준비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비춰봐요. 이거 벗어나면은 어려워져요. 3학년 공과인데 이걸 벗어나서 5, 6학년 수준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걸 수준에서 잘 분반이나 분반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지도 방법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진짜 저도 고민인데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자녀를 두신 분 계시죠? 임상윤 선생님 혹시 교회학교에 자녀가 계신가요? 아, 그러세요? 아, 그리고 교회학교에 머릿돌 같이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 그러신가요? 진짜 어려워요. 저 머릿돌 팀이었잖아요. 머릿돌 만든 사람이잖아요. 집에서 제일 힘든 말이, 우리 딸 다섯 살인데, 유치반이잖아요. 제일 힘든 말이, 아빠 머릿돌 하자.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요. 머릿돌 하면 끝이었거든요.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그것도 하루 틀리지. 그냥 매번 아빠 머릿돌 해.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 실제 부모들도 그러겠다. 일상생활도 얼마나 바쁘겠냐. 아이들과 그걸 한 시간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최소한은 근데 힘들면은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지금 힘들어서, 일찍 자야 되니까 오래는 못하고, 같이 아빠가 읽어줄게 하면서 머릿돌을 계속 읽어줘요. 아까 1학년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정에서 1, 2학년을 그렇게 교제를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도 괜찮아요. 선생님도 분반할 때 이 이야기를 그냥 동화 읽듯이 감정을 실어가지고요. 딱딱하게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읽으신 분 안 계시겠죠? 응? 그래가지고 있잖아.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벌하셨어. 이렇게 동화식으로 읽어야 돼요. 최소한 1, 2학년은요. 유치반은 더 하겠죠. 예. 그렇게 해야지 공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힘들면 이거라도 계속 읽어주는 거, 아이들하고. 성경 대신 이걸 읽어주는 거. 또 읽어줘도요, 아이들이, 아이, 또 읽어줘? 이렇게 안 하거든요. 또 읽어줘도 너무 좋아해요. 똑같은 이야기 또 읽어줬는데도. 그러면서 다음에 읽을 때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거 막 표시하거든요. 5세니까 이제 제 딸을 보면은 한번 읽어줬기 때문에 얘 누구, 사람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있잖아. 이스라엘 멸망에 지금 도망가면서 놀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깜짝 놀란 거야? 이렇게 아빠한테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들과 아이들이 머릿돌을 같이 읽고 같이 암송하고 최소한 그것만 해도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 생각해요. 굉장히 훌륭, 존경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힘드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들하고 교제할 때도 부담을 많이 주지 마시고요.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암송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점차적으로 변화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이 실제 하시는 방법들 적어놨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머릿돌 읽고 암송하고 느끼는 적기.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게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릿돌에 표시된 성경 말씀 읽고 쓰기. 머릿돌에 암송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뭐 네모 칸 안에 집어넣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 말씀 노트에다 적어보게 하기. 그다음에 머릿돌에 있는 활동 만들기. 선생님들과 활동 만드는 것도 있지만 집에서 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있어요. 이렇게 뭐 절 만들어서 뭐 해보기. 엄마들하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힘들더라고요. 만들기. 소은이가 우리 딸이 만들자 하고 가위, 아빠 가위 찾으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이 엄청 길어나니까. 그래서 부모님들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일기 쓰기, 이거는 고학년. 신앙일기를 쓰게 하고,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하루를 지내면서 느끼는 적기, 또 오람성 적고 오기, 이런 것들을 실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의 연계교육이 굉장히 저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가정과 연계교육은 많은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주인공입니다. 머릿돌은요, 잘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도 완벽한 책이 없습니다. 완벽한 책도 없고 또 어떤 교육과정, 완벽한 교육과정도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에요. 아이들과 교육과정, 아이들과 머릿돌, 아이들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완성해 가신 분들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머릿돌이 완성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막 질문 어떻게 보면요,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이 활동 가지고 뭐 하라는 거지? 그런 활동도 있어요. 그건 선생님들이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펴세요. 아까 저울 만들기 했잖아요. 집에서 저울 만들어서 뭐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답답한 거죠. 근데 저울 만들어서 이과랑 어떻게 연결해봐야 됐다. 그걸 막 자꾸 상상의 나래를 계속해서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기도 가운데서 더 머릿돌도 만들고 또 교육 과정도 만들 수 있고 가정과의 연계 교육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감동적인 거는 그 일반 교사들 중에서요. 전혀 교직과 관계 없었던 분들이 실제 교사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들을 이제 가끔 그 모범 사례로 강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선생님도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굉장히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관심이더라고요. 관심.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이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잘 전달해주고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할까? 그걸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은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은 절대로 스스로 못합니다. 머릿돌 가만 놔두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침에도 안 물어보면 지하철 타고 올 때 아빠가 머릿돌 했니? 그거 안 물어보면 그냥 오거든요. 아이들은 절대로 터치해주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요. 터치해주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에요. 머릿돌 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암송하는 거, 그런 걸 계속해서 터치해주고 그게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진행되게 해주셔야 돼요. 어느 날은 체크했다가 어느 날은 안 해주고. 그러면은 아이들은 벌써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분반 수업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반 수업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해서 머릿돌 검사는 언제 하고 또 암송은 언제 하고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하세요. 막 정신 없어가지고 막 암송도 안 했어요. 끝날 때는 선생님 저희 암송 안 해요? 암송. 머릿돌 검사 안 했어요. 선생님 머릿돌 검사 안 해주세요? 머릿돌 가져와. 이렇게 하면 벌써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딱 주관하에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머릿돌에 보면은 그 선생님께 부모님께라는 그 란이 있어요. 뭐 요새는 문자 메시지가 있어서 문자로도 부모님께 많이 보내지만 그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길게 좀 애정을 가지고 사인해주고 마시지 마시고 사인 김병석 딱 해주고 끝나면은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아이가 있었던 일 이런 거 좀 몇 줄이라도 적어주시면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먼저 안 주면 부모님들은 절대 안 주십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더라도 그런 교육에 대한 마인드들은 깨어있지 않거든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부모님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가정과의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들 뵈니까 그냥 오다 가다 많이 뵈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아무튼 앞으로도 교사 생활하면서 많이 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교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주님, 오늘 머릿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교사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지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또 주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